고린도 전서 12번 메시지 우리의 분기시신 그리스도를 함께 나눔 부활 안에서 우리의 그리스도는 만유를 포함한 분이십니다. 그분은 삼일 하나님, 곧 아버지와 아들과 그 영이십니다. 성육신된 하나님이신 그분은 33년 반 동안 사람으로서 이 땅에 사셨습니다. 십자가의 죽음을 통하여 그분은 옛 창조를 못 박았습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그분은 피조물을 하나님께로 되돌리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십자가 위에서 끝내신 후 이제 그분은 부활 안에서 끝내신 것을 그분 자신으로 대체하고 계십니다. 부활 안에서 그리스도는 생명주는 영이 되셨습니다. 사실상 생명주는 영은 부활입니다. 따라서 부활은 단순히 어떤 사물이나 사실이 아닙니다. 그것은 살아있는 인격입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에서 주 예수님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날 만물이 그분을 통하여 창조되었고 성육신과 십자가에서의 죽음과 부활을 통과하신 분인 그리스도의 놀라운 인격은 만유를 포함한 생명주는 영이십니다. 이 영은 삼일 하나님의 최종적이고도 완전한 표현입니다. 어떤 사람이 우리에게 오늘날 우리가 어디에 있는지를 묻는다면 우리는 부활 안에 있다고 말해야 합니다. 부활은 생명주는 영이고 생명주는 영은 그리스도이며 그리스도는 과정을 거친 삼일 하나님이십니다. 고린도전서에서 바울은 11가지 문제들을 다룹니다. 이 문제들 중에서 6가지는 처음 10장에서 다루어지고 5가지는 나중 6장에서 다루어집니다. 처음 6가지 문제들은 분열, 소송, 근친상간, 먹는 것, 결혼에 있어서 자유의 남용과 결혼 자체의 문제, 그리고 우상의 제물을 먹는 것이며 이 모든 문제들은 인성과 인간 생활에 관계됩니다. 두 번째 부류의 문제들은 하나님의 행정의 영역을 포함합니다. 이 5가지 문제들은 머리 대신과 주님의 상과 영적인 은사들과 부활과 물질로 섬기는 것을 포괄합니다. 부활의 문제를 다룰 때 바울은 놀라운 말을 합니다. 15장 45절에서 그는 마지막 아담은 생명주는 영이 되었다고 말합니다. 이것이 부활입니다. 그리스도가 단순히 마지막 아담이었을 때 그분은 아직 부활 안에 계시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분은 육신 안에, 인성 안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죽음을 통하여 그분은 부활 안으로 들어오셨습니다. 이제 부활 안에서 그분은 더 이상 육신에 계시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생명주는 영이 되셨기 때문입니다. 이 생명주는 영은 부활의 실제입니다. 우리가 영 안에 있을 때 우리는 부활 안에 있습니다. 부활은 죽음을 정복하는 생명입니다. 우리가 체험적으로 참된 부활 안에 있다면 우리는 안에서부터 끌어오르는 생명으로 인하여 신선하고 살아있게 됩니다. 그러한 경우에 우리는 푸른 나무에 비유될 수 있습니다. 산 나무는 부활의 한 예시로서 사용될 수 있습니다. 나무가 번성하여 꽃이 필 때 우리는 그것이 부활 안에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나무가 시들어 죽게 되면 우리는 그것이 부활 안에 있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살아있고 신선하다면 우리는 참으로 부활 안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공식적이고 종교적인 방법으로 집회에서 앉아만 있다면 우리는 분명히 부활 안에 있지 않은 것입니다. 반대로 대부분 우리는 여전히 무덤 안에 있는 것입니다. 바울이 문제들을 다루는 방법. 우리는 고린도전서에서 다루어진 처음에 6가지의 문제들이 인간 생활과 관계된 것이라고 지적한 바 있습니다. 바울이 이러한 문제들을 다루는 방법은 오늘날의 설교자들이나 목사들에 의해서 실행되는 방법과 판이하게 다릅니다. 예를 들어 결혼한 한 부부가 문제가 생겨서 목사에게 상담을 한다면 그는 종교적인 방법이나 또는 천연적인 방법으로 그들의 문제를 다룰 것입니다. 바울의 방법은 심오하여 묘사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그가 문제들을 다루는 방법은 처음 10장에서 점차적으로 나타납니다. 바울의 방법은 영적이고 차원이 높습니다. 우리는 그의 방법을 많은 부속품들을 함께 연결한 고리에 비유할 수 있습니다. 이 서신의 첫 번째 장은 고리의 한 부속으로 시작하고 마지막 장은 또 다른 부속으로 끝납니다. 바울은 1장 2절에서 그리스도가 저희와 우리의 것이 되심에 관한 말씀으로 시작합니다. 고린도의 믿는 이들 가운데 있는 문제들은 모두 그들의 유일한 분기시신 그리스도를 소홀히 한 사실 때문이었습니다. 그들의 분깃은 헬라의 철학이나 세상적인 지혜가 아니라 바울에 의해 전파된 만유를 포함한 그리스도였습니다. 이 만유를 포함한 그리스도는 저희의 것이며 또한 우리의 것입니다. 이것은 그분이 우리의 유일한 분기시심을 의미합니다. 결혼 생활에서 문제가 생긴 부부가 바울과 교통한다면 그는 그들을 종교적인 방법으로 돕지 않을 것입니다. 남편은 아내를 사랑하며 아내는 그의 남편에게 복종하라는 식으로 권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것은 오늘날 목사들이 실행하는 방법입니다. 바울이 인간 문제를 다루는 방법은 아주 달랐습니다. 1장 2절에서 부르심을 받은 성도들,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각처에서 우리 주, 곧 저희와 우리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에 관한 그의 말씀조차도 이 서신에서 다루어진 문제들과 연관된 말씀입니다. 이 구절은 바울이 인간 문제들에 접근하는 방법의 일부가 아닌 것 같지만 사실상 그것은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바울에 의해 사용된 영적 풍성을 포함합니다. 이 구절에 의하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만유를 포함한 그리스도가 우리의 것임을 알아야 합니다. 나아가서 우리는 부르심 받은 성도들, 곧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스럽고 귀한 이름을 부르기 위하여 하나님에 의해 부르심을 받은 자들입니다. 결혼한 자매가 만유를 포함한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른다면 그녀는 진정으로 남편에게 복종하게 될 것입니다. 아내들이 복종하지 않는 이유는 그들에게 만유를 포함한 그리스도의 누림이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자매들이여, 여러분이 여러분의 남편에게 복종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면 단순히 주의 이름을 부르십시오. 내가 확신할 수 있는 것은 몇 번 부른 뒤에는 주님이 당신을 만지고 공급할 것입니다. 당신은 저절로 매우 복종을 잘하는 아내가 될 것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를 당신의 분깃으로 누린 데 대한 결과입니다. 수년에 걸쳐서 자매들은 가끔 결혼 생활에 관한 문제들을 가지고 내게 왔었습니다. 많은 경우 나는 자매들을 동정할 뿐 아니라 그들의 말에 동의해 주었습니다. 나는 사역 초기에 많은 목사들이 하는 것과 같은 방법으로 행했습니다. 나는 자매들에게 에베소서 5장을 읽고 또 기도하며 필요하다면 금식하면서라도 기도하라고 권면했었습니다. 많은 경우 자매들은 돌아와서 내가 제의했던 것이 통하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그 당시 내가 할 수 있었던 모든 것은 그 자매에게 안심하라고 하고서 그녀를 돕도록 노력해보겠다고 말하는 것뿐이었습니다. 실제로 나는 아무런 도움이 되지 못했습니다. 점차적으로 나는 결혼 생활에서의 문제들이 단순히 기도하고 말씀을 읽음으로써만 해결되지 않는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우리에게는 양육과 생명 공급이 필요합니다. 단순히 흑백 문자로 된 성경으로부터는 우리가 필요로 하는 자양분을 받을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필요로 하는 것은 살아있는 그리스도 그분 자신이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기도로 먹고 주의 이름을 부르므로 우리는 필요한 양육과 공급을 받습니다. 자매가 이렇게 공급을 받을 때 그녀는 남편과의 관계에서 직면한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찾을 수 있게 됩니다. 때때로 주 예수의 이름을 부를 때 나는 그분에 의해 만진바되어 울기까지 합니다. 그렇게 될 때 이러한 접촉은 나의 자양분과 공급과 능력이 됩니다. 더욱이 주의 이름을 부름으로써 나는 내 자신의 힘으로는 할 수 없는 것도 할 수 있음을 깨달았습니다. 이것이 1장 2절에 따른 그리스도에 대한 누림입니다. 우리가 각처에서 주 예수의 이름을 부른다면 우리는 그리스도가 우리의 것임을 알게 되고 그분을 누릴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9절은 너희를 불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의 교통 안으로 들어가게 하신 하나님은 미쁘시도다 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분기시신 만유를 포함한 그리스도의 교통 안으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이 교통은 바로 만유를 포함한 그리스도의 살아있는 인격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이 인격과 그의 교통 안으로 부르심 받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공동 참여와 누림을 위해서 우리를 그리스도 안으로 부르셨습니다. 주님과 한 영임. 우리는 만유를 포함한 그리스도가 우리의 분기시고 우리가 이 그리스도의 교통 안으로 부르심 받았음을 보아왔습니다. 그러나 성육신 되시고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부활하신 그리스도가 어떻게 우리의 누림을 위한 분기시 되실 수 있습니까? 이것을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는 6장 17절을 상고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구절에서 바울은 주와 합하는 자는 한 영이니라 라고 선포합니다. 우리가 그 안으로 부르심을 받은 이 교통은 생명주는 영이신 그리스도입니다. 이 교통을 체험하기 위해서 우리는 그분과 한 영이어야 합니다. 우리의 영 안에서 우리는 생명주는 영과 하나입니다. 오래전 내가 이 나라에서 사역을 시작했을 때 나는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는 거듭난 사람의 영, 즉 하나님의 영이 내주하시는 사람의 영을 가지고 있으며 우리는 주님과 한 영이라는 사실을 강조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들이 영을 갖고 있음을 알고서 놀랐습니다. 물론 그들은 그들에게 혼과 마음이 있다는 것은 알았습니다. 그러나 사람의 영을 알지 못했습니다.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성령에 대해서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 모두에게 사람의 영이 있다는 것은 알지 못합니다. 최근에 교회 생활 안으로 들어온 사람들이 그들에게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의 영이 있음을 깨닫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일입니다. 매일의 생활에서 우리는 이 영을 사용해야 합니다. 우리가 매일의 생활에서 문제들에 직면할 때 우리는 우리의 혼이나 몸 또는 우리의 영으로 반응할 수 있습니다. 한 형제가 그날의 노동으로 피곤하여 일을 마치고 집에 돌아온다고 가정해 봅시다. 그는 아내가 불만이 가득하고 자기에게 언짢은 느낌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 형제는 세 가지 중 한 가지로서 반응할 수 있습니다. 우주 가운데서 가장 통상적인 첫 번째 방법은 그가 혼란해서 특히 생각이나 감정으로 반응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가능한 것은 화가 나서 육체적인 방법으로 반응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택할 수 있는 것은 이 형제가 그의 거듭난 영을 사용함으로써 반응하는 것입니다. 모든 믿는 이들이 우리의 영이 거듭나서 만유를 포함한 생명주는 영이 내주하고 있음을 깨닫는 것은 필수적으로 중요한 사실입니다. 아내와의 관계에서 어려움에 직면한 그 형제는 그의 영을 사용하여 생명주는 영이 그를 인도하도록 허락해야 합니다. 그렇게 할 때 그는 아내에게 무슨 말을 하고 어떻게 행동해야 할 것인지를 알게 될 것입니다. 형제가 그런 식으로 살고 있는 것을 관찰한 사람이면 누구나 그가 보통 남편들과는 다르다는 것을 인식할 것입니다. 몸을 사용하여 육체적으로 반응하거나 혼을 사용하는 대신에 그는 그의 영을 사용합니다. 우리는 모두 일상생활, 특히 결혼생활과 가정생활에서 우리의 영을 사용할 필요가 있습니다. 거듭난 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분기시신 그리스도를 체험할 수 있고 또한 이 그리스도의 교통을 체험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영이 그 영으로 거듭나지 않고 그 영이 내주하지 않는다면 그리스도는 우리의 분깃이 될 수 없고 우리는 그리스도의 교통 안에 있을 수도 없습니다. 전기기구가 작동하려면 전류를 지녀야 하는 것처럼 우리가 우리의 분깃이신 그리스도를 체험하고 그의 교통을 누리려면 우리는 그 영 안에 있어야 합니다. 전류가 기구 안으로 흐를 때만이 우리는 실제로 빛이나 열이나 또는 차가운 공기를 가질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는 오직 주님과 한 영 됨으로써만 그분을 만유를 포함한 분으로 체험할 수 있습니다. 때문에 바울은 우리에게 주님과 합하는 자는 그분과 한 영이라고 말합니다. 주님을 믿고 그분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모두 그분에게 연합되었습니다. 영 안에서 우리는 참으로 그분과 하나입니다. 우리는 거듭난 영을 가지고 있으며 그리스도는 지금 우리 영 안에 거하는 생명주는 영이십니다. 그 결과 우리는 그분과 한 영입니다. 얼마나 놀랍습니까? 오, 우리는 모두 우리가 주님과 한 영임을 알아야 합니다. 만약 이것을 본다면 우리는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나는 주님과 한 영임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은 사람의 영을 가진 나를 창조하셨고 나의 영은 그분으로 인하여 거듭났습니다. 오늘날 만유를 포함한 그리스도는 내 영 안에 거하는 생명주는 영이십니다. 그분은 나의 영과 하나이고 나는 그분과 하나입니다. 형제들은 가끔 나에게 내가 매년의 집회와 훈련에서 어떻게 그렇게 많은 메시지를 줄 수 있는지 이해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어떤 형제들은 나에게 이 수천 수백의 메시지들이 어디서 나오는지 물었습니다. 나는 이 메시지들이 나의 영과 연합된 생명주는 영이신 만유를 포함한 분인 그리스도로부터 나온다고 간증할 수 있습니다. 내가 주 예수의 이름을 부를 때마다 그분은 나를 공급하십니다. 이것이 내가 계속해서 메시지를 줄 수 있는 이유입니다. 유일한 제한은 시간과 육체적인 힘뿐입니다. 주님의 공급에는 제한이 없습니다. 사실상 나는 말하면 할수록 더 말할 수 있습니다. 영적인 저장고는 그침이 없습니다. 물이 흘러나오면 나올수록 더 흘러납니다. 주님과 한 영인 사람이면 누구에게나 공급이 무한량합니다. 한 형제가 그의 아내에 대한 불만을 갖고 당신에게 온다고 합시다. 그 형제는 이렇게 말할지 모릅니다. 주님이 당신에게는 친절하고 부드럽고 참을성 있고 사랑스러운 아내를 주셨군요. 그러나 나의 아내는 함께 살기가 몹시 어렵습니다. 당신의 아내가 내 아내 같다면 당신은 아마 나의 결혼 생활보다 더 악한 상황에 처할 것입니다. 나는 도대체 나의 아내와 함께 살아나갈 길이 없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러한 형제를 돕는 가장 좋은 길은 그 문제들을 그에게 설명하거나 그와 따지는 것이 아닙니다. 또한 그를 가르치거나 그에게 더 교리적인 관념을 주는 것도 합당한 방법이 아닙니다. 그에게 가장 시급한 필요는 그가 주님과 한 영임을 인식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상황에 처한 형제로 하여금 그가 주님과 한 영이며 또한 그는 주님의 이름을 불러야 한다는 것을 볼 수 있도록 돕는 것은 어려운 일입니다. 그러나 당신이 이 형제로 하여금 그가 생명주는 영과 한 영임을 이해하도록 돕고 또한 그로 하여금 주님을 부를 수 있도록 돕는다면 그 형제의 생활에는 커다란 변혁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당신이 다른 성도로 하여금 그가 주님과 한 영임을 깨닫게 하려면 당신 자신이 그분과 한 영된 것에 대한 충분한 체험을 가져야 합니다. 당신이 그러한 사람이 된다면 당신의 아내가 당신의 마음을 상하게 할 때에도 당신은 영을 사용하여 주 예수의 이름을 부르고 그분의 공급을 받을 수 있음을 간증할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떠나서 어떤 형제가 훌륭한 남편이 되거나 어떤 자매가 합당한 아내가 되는 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예외가 없습니다. 그리스도를 떠나서는 우리 모두 다 똑같습니다. 자매가 좋은 아내가 되거나 형제가 좋은 남편이 되는 것은 지극히 어려운 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혼은 하나님에 의해 정해집니다. 따라서 결혼은 하나님의 안배이며 합당한 남편이나 아내가 되는 것은 매우 어렵기 때문에 우리는 그리스도를 체험하는 것 외에 다른 길이 없습니다. 우리 중 많은 사람들이 간증할 수 있듯이 우리가 우리의 영을 사용하여 주의 이름을 부를 때 우리는 그분의 달콤함을 누립니다. 때로는 주님이 아주 다정하게 우리를 만지기 때문에 우리는 울기도 합니다. 또 어느 때는 찬양이 흘러나오고 가장 훌륭하고 가장 적합한 아내와 남편을 우리에게 주신 주님께 감사를 드릴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영을 사용해서 주님의 이름을 부를 때 즉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좋은 배필을 주셨음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 이러한 체험이 더욱더 많아지길 바랍니다. 그리스도는 그들의 것이며 또한 우리의 것입니다. 또한 우리는 이 그리스도의 교통 안으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이 교통은 오직 영 안에서만 일어납니다. 그분과 합하는 자는 한 영임을 찬양합시다. 그와 같이 우리는 한 근원과 한 근본, 즉 하나의 그칠 줄 모르는 저장고를 갖고 있습니다. 이 근원은 그리스도이시며 과정을 거친 삼일 하나님이시며 만유를 포함한 생명주는 영이십니다. 그리스도를 먹음으로 취함. 10장 16절에서 바울은 또 다른 중요한 요점에 이릅니다. 우리가 축복하는 바 축복의 자는 그리스도의 피의 교통이 아니며 우리가 떼는 떡은 그리스도의 몸의 교통이 아니냐. 고린도전서 1장 9절은 아들의 교통에 대해 말합니다. 그러나 10장 16절은 그리스도의 몸과 피의 교통에 대해 말합니다. 10장 16절의 교통은 1장 9절의 교통보다 더 실제적입니다. 왜냐하면 10장 16절에서 그리스도의 피는 그분의 몸과 분리되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그분을 먹을 수 있음을 나타내줍니다. 그러나 1장 9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리스도는 아직까지 우리가 그를 먹음으로 함께 참여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10장 16절에서의 교통의 실행은 달기 먹을 수 있도록 과정을 거치는 방법으로 설명될 수 있습니다. 몇 년 전 중국에서 교회 안의 자매들이 가끔 우리 가족에게 달걀 갖다 주었습니다. 그들은 이 달기 우리의 영양 공급을 위해서 사용되기 원했습니다. 달근 참다운 선물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먹기에 아직 실제적인 것이 아니었습니다. 달기 우리에게 영양 공급이 되려면 그것은 죽고 요리되어 식탁에 차려져야 합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리스도는 우리의 잔치가 되기 위해서 과정을 거쳐야 했습니다. 10장 16절에서 우리는 그분의 피와 몸이 이제 만찬의 상위에 놓여 있는 것을 봅니다. 이것은 그리스도가 성육신되고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사실을 가리킵니다. 몸으로부터 분리된 피는 십자가의 죽음을 가리킵니다. 그럼에도 그리스도가 상위에 있다는 사실은 그의 부활을 가리킵니다. 그러므로 상위에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성육신과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봅니다. 그리스도께서 성육신 되지 않으셨다면 그분은 피와 몸을 가질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분이 십자가에 못 박히지 않으셨다면 그분의 피는 그 몸으로부터 분리될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분이 부활하지 않으셨더라면 그분은 우리의 음식으로 상위에 놓이실 수 없었을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상에 와서 떡과 잔을 볼 때마다 우리는 이렇게 말해야 합니다. 주여, 나는 당신을 경배합니다. 당신은 성육신된 분이시고 십자가에 못 박힌 분이시며 또한 부활한 분이십니다. 주여, 감사를 드립니다. 성육신을 통하여 당신은 혈육이 있는 사람의 육체를 입으셨습니다. 또한 내가 감사를 드리는 것은 십자가에 못 박히심을 통해 당신의 피가 당신의 몸으로부터 분리된 것입니다. 이제 부활 안에서 당신은 상위에서 내 앞에 준비되셨습니다. 오 주여 당신을 찬양합니다. 10장에서 우리가 그분의 교통 안으로 부르심을 받은 그 놀라운 분은 우리에게 매우 실제적이십니다. 이제 우리는 그분을 머금으로 우리 안으로 그분을 취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다음 메시지에서 보게 되는 바와 같이 그리스도의 몸과 피가 있는 주님의 상은 좋은 땅이신 그리스도의 실제입니다. 그리스도는 피와 몸을 가지고 있을 뿐 아니라 그분은 또한 상이십니다. 그리고 이 상은 좋은 땅입니다. 그리스도에 대한 누림의 결핍. 고린도전서에서 바울은 종교적인 방법이나 선현적이고 인간적인 방법으로 믿는 이들 가운데 있는 문제를 다루지 않습니다. 반대로 그가 문제들을 처리하는 방법은 전적으로 그리스도를 누림과 관계 있습니다. 바울은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있는 문제들이 그리스도에 대한 누림의 결핍 때문인 것을 알았습니다. 한 형제와 그의 자매 사이에 문제가 있다면 이것은 그들에게 그리스도가 부족하다는 것을 증명해 줍니다. 그들에게는 그리스도에 대한 합당한 누림이 부족합니다. 마찬가지로 장로들 가운데서나 지방교회에서나 또는 성도들 가운데에서 문제가 있다면 이것 또한 그리스도에 대한 누림이 결핍되어 있다는 표시입니다. 바울은 고린도인들 가운데 있는 문제들이 그리스도에 대한 누림의 결핍 때문인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는 그들의 누림을 위한 그들의 분깃이신 그리스도를 지적함으로써 그 문제들을 처리했습니다. 이 서신에서 바울은 고린도인들에게 이렇게 말하는 것 같습니다. 너희는 오직 그리스도만이 너희의 분깃이신 것을 알아야 한다. 너희는 분깃을 지혜나 철학에서 찾아서는 안 된다. 하나님은 너희를 너희의 분깃이신 그리스도의 교통 안으로 부르셨다. 오늘날 이 분깃은 그 영이다. 그리고 너희들은 그분과 한 영이다. 더 나아가 성육신되고 십자가에서 못 박히고 부활한 그리스도는 이제 너희들의 양육과 누림을 위한 잔치로서 상위에서 너희들에게 주어졌다. 여러분은 상위에서 여러분의 앞에 차려진 이분을 누리도록 초대받았다. 여러분이 그분을 상과 좋은 땅으로 누린다면 여러분은 자양분을 공급받을 것이다. 그럴 때 교회 안에는 문제가 없을 것이다. 우리가 어떤 상황들에 있어서 문제가 생기는 이유는 우리에게 그리스도에 대한 누림이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교회 생활이나 가정 생활에서 문제가 있다면 그것은 우리에게 그리스도에 대한 합당한 누림이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필요로 하는 것은 우리의 이성 안에 있는 교리적인 그리스도가 아니라 우리가 실제적인 방법으로 누리고 체험할 수 있는 우리 영 안에 있는 그리스도입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영 안에 생명주는 영으로서 내주하시는 만유를 포함한 그리스도가 우리의 누림을 위한 유일한 분기시심을 보고 우리의 영을 사용하여 매일매일 그분을 부른다면 우리의 결혼생활과 교회생활은 그리스도로 충만할 것입니다. 그 결과 우리는 우리의 결혼생활이나 교회생활에서 다른 것에 의해 방해받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는 오직 그리스도만을 주의하고 그리스도 외의 다른 것에 대해서는 입맛을 잃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오직 그리스도만을 갈망하고 만찬의 상에서 그분을 먹을 것입니다. 이것이 고린도 전서에서 볼 수 있는 계시입니다.